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지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심에 세우신 질서 속에서 모든 성도들은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던 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물기 위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교회 되게 세우시도록 역사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반대로 어떻게든 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이 거룩한 힘과 사악한 힘이 공존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상교회입니다. 5장 1절의 처음에 헬라어로 데라는 접속사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접속사. 예. 바로 앞장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출중한 일꾼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 성경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본이 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조명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일에 앞장서서 적극 동참했지만 그러나로 이어지면서 이어 이 거명하게 되는 부부의 이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지 못하게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헌신을 기록하고 난 바로 곧바로 이어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붙여서 이와는 대조적인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2절에 그리고 그가 그 값으로부터 따로 떼어두었다. 또한 그 아내도 함께 알아왔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일부분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들 곁에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행동과 대조를 이루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은 바나바처럼 동일하게 그들의 소유인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 값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만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왜 중대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땅을 팔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판 값을 전혀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간과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부가 보여준 이 같은 행동은 초대교회 전체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원칙과 원리를 지키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조직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보여준 이 어리석은 태도는 올바르고 분명하게 세워져 가야 될 공동체의 원칙을 허무는 매우 그릇된 행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을 가득하게 했느냐? 내가 성령을 거짓말로 속이려고 그리고 그 장소의 값으로부터 따로 떼어두려고 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지적합니다. 사단은 성령의 통치함에 순복하여 견고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었던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이러한 사탄의 계략이 마침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부부는 그렇게 사탄에게 농락을 당한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사단이 너의 마음을 가득하게 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플레로센, 이 단어의 뜻은 가득하게 하다, 그것이 가득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자발적인 행위로 마음의 사탄이 들어와서 죄악을 행하도록 충동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탄의 충동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사탄을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허용을 한 건 누구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죄를 저지르도록 충동함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죄를 저지르게 된 이 인간의 나약성과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았는데 사탄이 그를 장악해서 그 안에 역사한 게 아니라 사탄은 유혹을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에 응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것이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방치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판 것, 매매한 것까지는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지만, 자,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돈이 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땅을 판 값이 손에 쥐어지자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이 유혹을 결연히 뿌리치지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생겨난 탐욕이 이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탄과 인간의 타락한 의지가 손을 잡은 결과로 이 같은 죄가 벌어진 것임을 성경은 소상히 적고 있습니다. 교회가 태동되던 그 순간에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케 하고 파괴하는 공작을 지속하고 있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강력한 사탄의 역사도 함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이후에 성령이 도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지속적으로 지상에서 활동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의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의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성도와 교회 안에서 바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영혼은 결국 성령을 속이고 회방하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반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역행하는 이 인간적인 사악한 생각과 탐욕적인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와 아주 흡사한 유형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양육과 전도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강한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에 함께 동참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꼭 어깃장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면서 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함으로 성령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종과 게으름과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에 딱 걸려든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도를 필요로 할 때 사탄도 맞불을 놓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없도록, 기도할 수 없도록, 교회 나갈 수 없도록 성도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마귀가 기어코. 초대교회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의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강력한 지원군으로 성령을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한마음이 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시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한 이러한 사탄의 회방과 도전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초대교회 안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헌신과 사명의 어떤 그것을 감당함과 희생을 또 시간과 물질을 몸을 드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교 장로교회는 어떤 시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헌신과 충성이 요구되던 그 시대처럼 다시 주님의 교회가 조직되고 힘있게 세워져야만 되는 이 시점 앞에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일꾼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모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길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교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경건한 교회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지식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결집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사탄의 도전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퇴보하며 죄악이 더 관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사적인 사사로운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누구든 이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고 다른 지체들을 살펴서 이 영적인 암울한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넘어간 죄가 무엇이었느냐? 사탄에게 넘어간 아나니아의 죄. 4절을 직역을 하면 머무르는 동안 그것이 너에게 머물고 있었고 팔린 후 그것은 계속 너의 권리 안에 있지 않았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땅을 팔든지 그대로 두었든지가 아니야. 모두 네 땅이 아니었느냐? 너의 권리가 계속 너에게 있었지 않았느냐? 라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에게 땅을 팔아서 바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판 값에 얼마를 바치든지 바치지 않든지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의 선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땅을 판 소유의 일부만을 바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그는 자신의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결국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에 위선과 탐욕이 확산될 때 공동체는 영적으로 와해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 넘어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매우 특별하게 엄중하게 그들의 죄를 물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시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의도하신 사역을 가로막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잘 보십시오.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암위를 도모하기보다 사사로운 물질의 탐욕을 도모하면서 개인의 안위를 더 생각해서 거짓을 일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두가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만약 개인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대의를 따르지 않게 되면 초대교회는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면서 이러한 죄악이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아나니아에 대한 정죄가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5절에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들을 들을 때 그가 넘어져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큰 두려움이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부분은 아나니아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일가가 아골 골짜기에서 몰살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리고 전쟁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그 전쟁의 전리품을 손대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임의대로 전리품의 일부를 감추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처참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바로 아간의 불순종 때문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일가 모두를 다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로 삼으실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의 죽음 앞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결코 공동체를 교회를 와해하려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사로이 속이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들은 이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 일이 성도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두려움 가운데, 큰 두려움 가운데 알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탐욕으로 인해 우리가 거짓을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또 죽을 수도 있구나. 이와 같은 벌을 또 받겠구나. 모두가 이것을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한 영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를 심판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위해 굳건히 서도록 그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를 쌌다. 그리고 그들이 메고 나가서 매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장례한 게 누구라고요? 젊은이들, 젊은이들. 네. 젊은 세대.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다음 세대들이 이 장례를 감당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잊혀지지 않는 초대교회를 섬겼던 젊은이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는 뭘 남겨주고 교훈해야 될까요? 네? 교회에서 욕을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걸 그걸 교훈으로 남겨줘야 되나? 교회 재산권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고 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의 장례가 다른 장례와는 달리 아주 신속하고 간소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장례 시간이 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죠. 7절을 보면 그리고 거의 3시간들의 간격이 되었다. 그리고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해봤던 그의 아내가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아내가 다시 베드로 앞으로 나온 것이죠. 이와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에게 말하라. 너희가 그 장소를 그만큼의 것에 팔았는지 아닌지. 그러나 그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값에 팔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다.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 너희에게 동의 되었느냐. 보라, 너의 남편을 매장한 자들의 발들이 문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라고 했습니다. 함께 꾀하여 부부가 함께 작당이 돼서 그 일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판 값을 속이는 일이 두 부부의 공모였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 아내도 알더라. 여기서 알더라라는 단어, 슈네이듀에스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그 아내도 함께 알아왔다. 라는 정확한 의미는 그것입니다. 함께 알아왔다. 즉 땅을 팔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그 땅을 판 것의 일부만을 사도에게 바치기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땅값의 일부를 바치고자 한 것은 이미 두 사람의 의논 끝에 정해진 일이었고 두 사람이 합의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말한 바대로 땅값을 속인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속인 것이 문제였다. 남편과 동일하게 아내 또한 사도의 발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속이려고 한 것. 자, 이것이 화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의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밭이나 집을 판 것에 전부를 사도들에게 바친 것에 비교해서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했던 이런 이유에서 질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크게 범죄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주의 영,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 이게 더 크게 강조되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 거짓말을 했다는 것. 부부가 함께 죄를 범한 장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꾸짖었어야죠. 응? 그대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엄히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오. 꾸짖었어야죠. 아담도 함께 죄악에 동참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부부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까?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붙들어 주어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믿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다른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이것을 저지하고 막아야 되는 거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겁니까? 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보? 그러면 두 부부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무적거려서 예배 지각을 하려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이 여보 빨리 좀 서두르세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자꾸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 빨리 서두르시오. 그래서 같이 빨리 재촉해서 예배를 하러 가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예배 지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혼자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신 거예요. 혼자 잘할 수 있다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넘어질 것 같으면 반드시 옆에서 날 붙들어주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다 함께 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겠지만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둘 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은 인색하시거나 드려야 될 전부를 드리지 않고 시간, 물질, 몸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삽비라만이라도 남편의 이 같은 어리석은 마음과 행동과 달리 차라리 사실을 밝히고 그것이 탐심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도 앞에서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그녀도 목숨을 잃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함께 작당을 했고 부부가 함께 모두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 부부가 한날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일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은 매우 뚜렷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누구든 이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교리가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교리, 분명한 교회의 원칙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행되는 교회가 신본주의적인 교회예요. 사람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훼방하고 흔들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공동체의 거룩성과 순결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본을 보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열심을 내는 부부들이 많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를 굳게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의 교회와 공동체를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치리와 권징이 분명히 시행되고 온 성도들이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은 사도행전 속의 교회가 처음 태동되던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속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봐야 될지 총체적으로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게 관영한 세상과 그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그때처럼 즉각 이렇게 심판하시거나 죄를 다스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이 너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일부만 도려내고 일부만 딱 하나님이 징벌하면 전체가 움찔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전체가 썩고 일부만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부분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어떤 교회와 성도이든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지와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명민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 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인애 다 그것도 맛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충분히 맛봐야 되지만 때때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유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두려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두 함께 받고 그것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회복되고 갱신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시기입니다. 엊그제 고신총회에 교단 모든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개기도를 하면서 아주 창피하게도 목회자 윤리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 윤리 강령까지를 발표하면서 우리 이런 거 했소라고 얘기해서라도 이 불명예를 벗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까지 돼버렸죠. 윤리 강령 발표하면 교회가 새로워집니까? 참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차라리 우리 다 회개하고 성경으로 교리로 돌아갑시다. 딱 그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리 강령이 없어서 그렇게 욕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재산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나? 윤리 강령이 없어서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는 사람들.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시기입니다. 아, 새로워지면 좋죠. 아니면 말고요가 아니라 새로워지지 못하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교회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바나바와 같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하는 자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 기만하는 자들도 모두 드러난 이 시기에 자, 우리는 어느 쪽에 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가 찾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이 소교 장로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